요즘은 대학에서나 회사에서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지를 혹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고도 강렬하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잡스였죠. 청바지에 검은색 티, 그리고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청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친구에게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물론 제품이 좋아서인 것도 있지만 이런 퍼포먼스,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이 세상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할 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Well, today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네, 제가 애플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되었습니다. 손짓 하나, 표정 하나, 스티브 잡스가 걸어가는 동선 하나하나, 그리고 이 행사가 열렸던 장소, 시작하는 시간, 철저한 콘티 가운데서 짜여진 각본대로 이 프레젠테이션이 행해집니다. 왜요? 이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기계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전 준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이 행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일곱 개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오늘 행해졌던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뜻은 단순히 이적, 기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죠.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개의 표적, 일곱 개의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막을 장식하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장소, 시간, 예수님의 말씀, 문장,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장면입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결혼식 장면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결혼식이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고대의 전통적인 문화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요즘과 달리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행사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결혼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 가족과 가족을 만나고 또 그 부족, 그 마을이 번성케 되는 시작점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 마을의 경제력이 더 커지게 되고 군사력도 강해져서 마을은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요즘처럼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의 공동체의 성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많게는 2주일 동안, 보름 동안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행사,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결혼식장의 포도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음료수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 104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료수입니다. 포도주가 결혼식장에서 떨어졌다, 바닥났다는 것은 이건 청청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흥이 다 깨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 유대인들은 목숨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마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신랑이 수치를 당하는 모욕적인 사건이 됩니다. 손님들은 불평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그런데 이 불평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신랑 신부를 고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옛날의 문헌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피소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왜냐하면 그 마을의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의 경사인데 온 마을의 수치로 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결혼식의 핵심은 기쁨이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지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변합니다. 더 나아가 온 마을이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였던 신랑과 신부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당시를, 그 상황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평생 주홍글씨처럼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결혼식의 온 공동체의 온 마을의 축제를 망쳐버린 수치스러운 가정이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이 순식간에 슬픔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쁨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참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비난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혼식의 비유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래요. 그 장면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마치 결혼식처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낙원에 거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름 에덴이라는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인간편에서 깨트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죄가 찾아옵니다. 그 허니문의 시간이 깨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을 먼저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왜 우리는 1등이 되고자 애를 씁니까? 왜 우리는 성공하고자 아둥바둥 애를 씁니까? 왜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몇 명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스펙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합니까? 이거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루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수치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것들로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으로, 나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화장합니까? 왜 화장을 넘어 변장합니까? 변장을 넘어 왜 성형수술까지 합니까? 또 물어봤어요. 너 왜 화장하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얼을 보여주기 싫어서. 왜 생얼을 보여주기 싫습니까? 생얼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나의 모습이 10이라면 10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10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20, 30, 4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하고 화장이 더 짙어져서 변장하고 성형수술하고 명품 백을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왜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 이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근원을 따지다 보면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죄가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출 수 없을 때, 아,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가, 유명한 연예인이, 명예로웠던 그 사람들이 그 명예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더 이상 감출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살합니다. 전교 1, 2등 하던 학생들이 수능 점수 평균보다 평소보다 몇 점 낮아졌어요. 왜? 내 실수로 어쨌든 간에 나의 원래의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내면이 약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베란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수치심, 근원적인 죄의 결과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결혼식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유대인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정결해지고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거룩해지면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 여섯은 잔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상실한 수치심으로 가득한 이 잔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인간의 종교, 도덕, 사상, 철학을 얘기합니다. 여섯 개예요, 여섯 개. 6은 뭡니까? 인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7에 하나 모자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래의 결혼잔치와 같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자신의 힘으로 수치를 감추고 기쁨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왜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은 회복할 수 없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니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냉담합니다. 여자여. 물론 이 여자라는 표현이 아니 이 여자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굉장히 극종칭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다소 사무적이에요. 어머니에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선을 좀 긋는 거예요. 여인이시여. 하지만 선을 딱 긋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의 포도주 요구를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때인데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런데 또 뒤에 보시면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요구했던 포도주와 예수님이 나중에 만들어주셨던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마리아가 요구했던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그런 요청이에요. 그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고 생계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군에서 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군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하죠. 하다 보면 갑자기 좌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초와 부딪힌다든지 또 다른 군함과 부딪히면 배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막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할까요? 1번,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 선원들이 그 물을 바가지로 다 퍼내요. 이게 1번. 2번, 그 구멍을 찾아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구멍을 찾아서 용접기로 그 구멍을 메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2번이겠죠. 당연히 2번이겠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멍을 메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이 수치의 문제, 기쁨을 상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라는 말, 이 헬라어로 때라는 호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10번 사용되었는데 이 10번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즉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흘리신 피, 그 피는 무엇으로 상징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본인이 흘리실 그 피를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 표적,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의 청은 거절하셨지만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상실된 결혼식,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의 기쁨,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최상급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장면. 자칫 기쁨이 상실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수치로 가득 찬 수밖에 없는 그 결혼식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더욱 기쁨이 가득한 최상품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연애를 계속되게끔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수치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씻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손가락질,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실했던 그 에덴 동산의 참된 희락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할 때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 사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돈을 모아서 값을 치릅니다. 두 번째 선택.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물론 저는 두 번째를 선호하지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 노트북을 여러분이 돈 내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노트북 없이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망쳐버립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다 어질러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딱 보시고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용서해 줄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누군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설날 연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향에 못 내려가는 지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떡국 대신에 혼밥 먹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픈 세상 가운데서도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결혼식 장소로 초대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의 수치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슬프고 힘겨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손에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 신부로서 결혼 예식장의 초대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더 이상이 아픔이 없는 그 결혼식장에 이미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예수님 모십시오. 모시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우리의 신랑 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결혼식,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슬픔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기쁨을 마시라.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사랑, 오직 한 잔치뿐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쉽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 환희,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